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한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평생 낳고 또 기른 이 6남매의 자녀들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굳게 닫힌 입을 엽니다. 내가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구나. 젊은 날에는 내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하고 시간도 많이 못 보내서 내가 미안하고 이 부족한 아비 만나서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이 두 눈에 이제 눈물이 고이긴 거죠. 목이 메이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뿐인 거죠. 그런데 이 6남매 중이 첫째인 장남이 대뜸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저한테는 반 이상은 주고 가십시오. 둘째 딸이 이 오빠에게 질세라 말합니다. 아버지, 이 집은 제 명의로 해두고 가세요. 셋째, 아버지 생명보험은 들어 계십니까? 보험금 수령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자녀들이 이에 뒤질세라 아버지에게 달려들 듯 유산 이야기예요. 조금의 자녀들이 서로 자신이 더 많은 유산 받아야 한다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서로 욕설과 고성을 오가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금 눈앞에서 유산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 자녀들을 보고 있는 죽음을 앞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간담이 사늘하겠죠. 야, 지금 내가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 후면 죽는다는 말 했는데 야, 자식이란 놈들이 결국에는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씁쓸함, 서운함, 외로움, 고독, 배신감, 그 어떠한 단어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에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책 한 장만 넘기셔서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때부터 주님께서 자기의 순환당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요. 똑같이 31절이에요.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아,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가 저들에게 인해서 순환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나누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기를 사실 극도로 꺼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예언된 대로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막을까 봐 주님이 그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하셨죠.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동거 동락해온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큼은 자기의 속마음을 주님 공유하셨어요. 그 비밀을 툭 털어놓으신 거죠. 야, 베드로야,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저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내가 죽게 될 것이야. 요한아, 저 서기관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고 저들에 의해 내가 죽게 될 것이란다. 도마야, 내가 비록 저들에게 죽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야.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열두 제자와의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가지시며 이들에게 온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자신이 겪어야 하는 대속 사역을 주님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은요, 그 주님을 따랐던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12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부모, 아버지의 마음이 뭐 돈을 더 벌어야겠다겠습니까? 아니면 장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겠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시간, 더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도리어 왜 이분이 죽으셔야 하는지, 왜 살아나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굉장히 지금 힘들면서 오히려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이 죽음 당할 것을 가르치실 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는다뇨? 우리 직장 잃고 우리 밥통 잃어버리고 이거 말이 됩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오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니까 선뜻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호통당할까 봐.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미 16장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혜성처럼 이스라엘에 등장한 이 영웅 같은 예수님.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저 이스라엘의 파라오처럼, 저 중국을 제패한 징기스칸처럼 온 세상을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예수님의 그 신비한 신적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우뚝 세우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국무총리나 장관과 같은 중책을 맡는 건국 유공자들이 될 줄로 알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러한 헛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을 깨닫자 배신감을 느낀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과 욕심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예수를 따랐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깨닫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나 열두 제자들도요, 가룟유다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적인 그 영광을 차지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던 거죠.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 몰래 서로 그동안의 농공 행상을 따지면서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왕이 되시면 그 영의정 자리는 내 거다. 눈도 여기지 말아라. 야, 아니다. 자네보다 내가 예수님 먼저 알았네. 예수님 옆에서 심부름 하던 건 나 아니야? 국무총리 자리는 내가 해야 마땅하지. 내가 후하게 쳐줌세. 자네는 나보다 한 직급 아래, 한 단계 아래 장관 맡게나.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지금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요,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진지하게 서로 지금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지금 그거 따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메시아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출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서로 진심으로 다퉜던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어머니까지 대동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가 와서 로비까지 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논쟁은 최후의 만찬을 먹은 후에도 심지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이 마인드라는 건요, 섬기는 삶, 희생의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한번 출세해보겠다, 사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던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이런 제자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 훈련하시느라고 예수님 모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이 12사람하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한 실망감이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신경도 안 써요. 오직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밥그릇이 더 큰가? 서로 진심을 다해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것이 이 어찌 이 열두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요 이렇게 중직자 선거 기간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바짝 긴장할까요? 누가 장로가 되냐, 누가 권사가 되냐, 누가 안수집사가 되냐 하는 그 선거철에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긴장할까요? 사실 선거란 말도 참 웃깁니다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누가 뽑히고 안 뽑히고에 대해서 오는 막 서운함, 막 그런 것에 막 기대해서 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누가 더 높아야 되는가 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게 뭐 평신도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만나면 누가 더 큰 교회 건물 갖고 있나? 누가 더 많은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막 경쟁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 높아지려는 마음들, 이것을 먼저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것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좀 전까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더 밥그릇 커야 된다, 내가 더 중직자 돼야 된다, 오늘날은 말하면 내가 장로 돼야 된다, 내가 권사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가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다른 사람 위에서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요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누가 봐도 참 존경받을 만큼 성공한 목회를 했어요. 성공했다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거기에 있어서 올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봤어요. 참 저분은 목회에 있어서 진실하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크겠다. 근데 참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근데 반대로요. 정말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마치 정말 어떤 뭐 회사의 CEO인 것처럼 남들 앞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분들도 안타깝지만 사실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내심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자리가 정말 저런 자리일까? 예수님께서 정말 저렇게 섬기라고 저 자리를 주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 목회자가 막 잘나고 막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가 막 섬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경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 다른 거겠죠. 그러나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은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받아도 참 꼴불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어떤 중직자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그 성도들이 볼 때는요 참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거죠.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아무리 뭐 설명하는 것보다 실물 교율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 나약한 존재죠. 지혜도 완전하지 못해요. 판단력도 매우 흐립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지 않으면 혼자서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어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대할 때 무명의 아이, 나약하고 어리석고 힘없는 아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아이를 대할 때 마치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처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이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곧 자신을 섬긴 것처럼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직접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구두라도 닦아드리고 예수님 맛있는 밥이라도 차려드릴 텐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섬기면 그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 어린 아이는요 이 당시에 천대받는 그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린 아이는 인원수를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완성된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거죠.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예요. 이 나약하고 힘없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사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식한 사람, 좋은 직업군 갖고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냄으로써 그들에게 무언가 나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친절과 환대에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골라 사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요,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야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빛과 소금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냄새 나는 곳, 어두운 곳, 그것에 필요한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 저런 사람들하고 교제합니까? 왜 죄인들하고 왜 세리들하고 밥 먹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고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이 울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딱 한 가지 단어로 오늘 이 삶을 요약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 이름 다 아시죠? 이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요약했으면 주시겠어요? 나눔, 사랑, 위로. 그래서 나사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갈 때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가셨듯이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